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단계들을 거치게 되죠. 어떤 단계를 거치든지 간에 그 단계마다 요구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새로워지는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보다 더 새로워지고 더 나아지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겐 항상 요청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 알죠. 어떤 사람이 못된 어떤 옛 습관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형을 살고 나올 때 요청받는 것은 아, 내가 예전 삶과는 변화된 새로워진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뭐 꼭 이런 부정적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할 때 아, 내가 싱글일 때의 나의 태도와 또 나의 성품은 바뀌어야 되는구나. 새로워져야 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죠. 어떤 문하생이 스승 밑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수학하려고 할 때 그때 그 전에까지 자기가 배웠던 모든 방식과 자기의 주관을 접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그분으로부터 배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떤 단계가 지나갈 때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은 아니지만 그 마음에 부담을 갖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가 씨름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계기가 있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갈 때 그때마다 우리는 아, 내가 좀 더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그것을 우리는 원하죠. 마땅히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사실은 복음의 세계에서 주어지는 그 축복과 자원들을 많이 누리고 향유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에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축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새로워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변화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갈라디아서 이제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말씀을 이제 총정리를 할 텐데 오늘 말씀은 지난 16회 때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드렸던 말씀과 짝을 이루어서 이제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동기가 있었죠. 그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할례를 받아야 더욱 온전한 구원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할례파들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아주 분노가 일어나기까지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그거는 틀렸다라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왜 그들이 할례 받아야 하고 율법 지켜야 더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그토록 격렬하게 반대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로서는 복음의 세계가 그들에게 열리지 않기 때문이죠.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진정한 인간의 자유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진정으로 사랑의 종노릇 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의 선물이 풍성한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창조적인 삶, 또 진정한 공동체 이런 것과는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토록 격렬하게 반대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들 말도 좀 맞는 것 같은데 왜 좀 조금이라도 수용해주면 안 되나? 율법 지키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미 복음의 세계 안에서 풍성함 또 그 진수를 맛본 바울로서는 그걸로는 안 된다 이거죠. 그 길은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여러 서신서를 쓰면서 이 측면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들의 말을 이제 반박할 때 그럼 그 반대편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뭐 이런 사람들 있을 수 있겠죠. 바울의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할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할례 받으라 그랬는데 내가 안 받았어요. 잘했죠. 그러니까 안 받은 게 또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것은 또 똑같은 답답한 그런 상황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의 마지막 부분 인사가 이제 17절 18절에 나오는데 15절에서 하는 말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오직 새로워지는 것만이 중요하다. 바로 이 말을 마지막 단원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주장이죠. 말하자면 이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A의 방법으로 가든지 B의 방법으로 가든지 옳은 방법 없다 이것입니다. 할례의 방법이든지 무할례의 방법이든지 그거는 가당치 않다 이것이죠. 이것은 다른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A, B, C, D의 다른 방법이 존재해요. 그러나 그런 방법 중에 최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세계라는 것은 다른 차원의 완전히 한 단계 우리가 벗어나야만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차원에 그 분명한 진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로서도 그렇고 또 뭐 성도로서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항상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뭐 어떤 지혜를 구한다고 해서 뭐 현명한 어떤 방법,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한 방법 또는 뭐 다 좋아하진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설득이 되어서 따라올 만한 방법 이런 방법을 구사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은 어떻든지 간에 좋아요. 그러나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우리가 더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은 이 복음의 세계에 다른 차원의 세계에 마음이 빼앗기고 그것에 붙들려서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바로 그런 교회 생활을 저는 무척 기대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방법은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방법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악유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악유가 있은 즉시 아 이것이 문제가 아니지 우리는 더 다른 차원에 붙들려야 되지 이렇게 해서 다른 그 복음의 차원으로 넘어가고자 한다면 그거는 뭐 100명이 모여서 101가지의 방법이 대두가 된다 하더라도 괜찮은 것입니다. 또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기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정직하게 붙들려서 간구한 것은 항상 주님께서 들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입니다. 시간차가 조금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의견을 낸 두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두 사람이 정말 복음의 차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긴 상태라면 이상하게도 두 사람 다 만족하는 결과를 교회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어요. 분명하게 믿습니다. 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많이 검증이 됐고 저는 이것이 분명하게 앞으로도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의견 내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물론 화를 조금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화를 내고 빨리 회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래냐 무할래냐 이런 거 가지고 끝까지 물고 뜯는 그런 그 스타일로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진정한 복음의 삶을 살 수 없다. 이것이죠. 할례파들, 그러니까 현대말로 하면은 교회 안에서 지극히 종교적인 행위와 또는 그 색깔, 자기의 그 종교적인 색깔에 아주 치중하고 애착을 갖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있을 것이고요. 또 반면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무할례가 또 마치 구원의 길인 것처럼 종교적인 그 모양을 다 거부를 해요. 그리고 자유 아닌 자유를 내세워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상반되어 있는 것 같죠? 상반되어 있는 모습에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 모두에게는 양쪽에다 해당하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 믿고 나서도 진짜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직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란 무엇이죠? 자기의란 자기중심성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의견이 또 자신의 묵상이 먼저 생각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당당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거는 비신앙적이야. 저렇게 해서는 우리가 복을 얻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자기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에 빠지게 되면 항상 내 세계 속에서만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봅니다. 나의 프리즘을 통해서만 모든 사물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가 기준입니다. 이것은 자기 세계로 하나님을 끌어들여 와서 하나님께 나름대로 충성하고 또 헌신한다고 열심을 내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께로 내 자신을 던지는 진정한 투신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만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최우선순위를 인정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 무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이룰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가슴을 진정으로 여는 일입니다.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 가슴을 진실로 활짝 열 수가 없어요. 자기 신앙과 삶이 꽤 괜찮은 줄은 알아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나 정도면 됐다, 뭐 괜찮지. 이렇게 되는 줄은 아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제가 몇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0억분의 1에 해당하는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만났는데, 정말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난 이 자리에서도 자기의 가슴을 활짝 열지를 못해요. 말하자면 진정한 친교와 참된 사귐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항상 선을 긋습니다. 이 정도는 더 넘어가면 안 돼. 이런 선이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의를 깨고 자기 가슴이 열리는 일이 있으려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그것이 제가 지난 16번째 강의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1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죠. 나의 옛삶이 십자가에 묻혀버려야 된다. 그리고 내 삶은 새로운 삶으로 다시 열려야 한다.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옛삶이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도래하는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길을 주장하면서 당시 종교적으로는 막강한 배경과 또 권세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그 유대교적 율법 준수를 반박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율법 준수 같은 것에 있지 않다. 물론 이것은 조금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들어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 거듭나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제가 문맥 속에서 지금 암시하듯이 거듭나고 나서 내가 성숙한 사람으로서의 인간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늘 새로워져야 하는 그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 지으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새로 지으심만이 중요하니라 이렇게 말했죠. 나의 외모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내면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내면의 생각과 가치관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제가 갈라디아서 5장 강의할 때부터 계속 줄곧 강조했듯이 내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새로운 눈이 띄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눈이 띄어짐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 그것입니다. 이 새롭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 도와주시는 일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눈을 뜰 때는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있어서는 이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간구하는 그 나의 간절한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야만 우리는 정말 복음의 세계 속에 있는,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유와 사랑과 성령의 선물과 창조적인 삶과 친밀한 공동체의 하나됨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자기의에 관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이제 삶을, 참길을 간다, 구원의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를 무척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하는 것이 우리는 인간의 죄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인간의 죄보다도 그 구원의 삶을 더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인간의 의입니다. 자기 의가 자신의 충만한 삶을 망쳐버린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이제 뒤에서 드릴 텐데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죄의 찬미론자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비극입니다. 그 죄는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장악하고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파급력, 엄청난 공격성, 엄청난 기만성, 그리고 그 모든 파괴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망쳐놓으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하나님께 폭로되고 이제 익스포즈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 폭로되고 그 죄를 지닌 사람이 통회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결국은 이 죄는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가서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로 반전시켜줍니다. 맞습니까? 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이 되고 내가 회개하면, 그러면 이 죄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서 내가 더 나의 나됨을 피어나게 하고 그리고 나의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고 도구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는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무서워할 게 아니고 발견하면은 그 크신 주님 앞에 통회하고 내어놓으시면 됩니다. 나는 이런 자입니다 라고 내어놓으시면 돼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더 이제 잘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유명한 비유 이야기를 하나 이제 끌고 들어오겠습니다. 복음의 가장 절정의 그 진수, 그 엑기스를 말해주는 예수님의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그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죠? 누가복음 15장 누구 이야기입니까? 탕자와 기다리시는 아버지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다가 먼 곳에 가서 탕진해버리고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니까 거기서 자기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라도 삼아달라고 그렇게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상상도 못했을 정도, 못할 정도의 사랑과 기쁨을 막 표현하시고 막 부어주시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려주셨는데, 함께 살던 그 큰아들은 그 아버지의 망령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아이는 형벌을 받아야 할 애가 왜 이렇게 대우를 받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좀 막 의아해하면서 분노하면서 이게 맺혀지는 이야기가 바로 이 탕자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이야기이죠. 이 이야기 속에서 큰아들이 빠졌으면은 정말 우리가 굉장히 큰 중요한 포인트를 놓쳐버릴 뻔했습니다. 자, 보세요. 아버지의 사랑은 두 아들과 항상 함께 하셨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아버지의 사랑을 만난 아들은 누구입니까? 둘째죠. 아버지가 아들이 왔을 때 아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토록 큰 기쁨인 줄, 그 아버지의 그 기쁨을, 그 기쁨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쁨을 누렸던 아들은 누구입니까? 둘째죠. 아버지의 집에 와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 친밀한 동거 속에서 자신의 삶이 대우받으면서 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아들은 누구입니까? 둘째죠. 복음의 중심에는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기쁨과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복음의 중심에는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 구차해져요.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갈수록 사랑과 주님의 기쁨과 그리고 이 친밀한 교제는 만남이 필요한 것이지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만나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을 만난 아들이 바로 둘째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자기 죄의 회개를 통해서예요. 그렇죠. 자신이 얼마나 못난 생각을 하고 못난 행동을 했는지를 회개했습니다. 나는 이 정도 정말 형편없는 아들도 아니다. 나는 아들도 아니다. 나는 종으로 받아주셔도 나한테는 과분하다. 이런 고백을 가능케 한 자기 죄의 발견 그리고 진실한 고백. 이것은 그가 죄를 지었었지만 상상하지도 못할 축복을 가져오게 한 계기가 되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정, 이 가정의 두 아들을 솔직한 인간의 눈으로 좀 바라보도록 하죠.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가 더 의롭고 성숙한 아들처럼 보입니까? 이번엔 첫째입니다. 그죠? 누가 더 아버지를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유산 달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첫째죠. 누가 더 아버지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첫째죠. 저는 여기서 굉장히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질문을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질문이 얼마나 바른 질문인가에 따라서 성경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누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축복을 누리고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함께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느냐고 그런 질문을 던지면 항상 답은 둘째예요. 그러니까 누가 축복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항상 둘째예요. 그런데 누가 더 나아 보이냐, 누가 더 의로워 보이냐, 누가 더 성숙해 보이냐 이렇게 물으면 항상 답은 첫째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상한 이유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것입니다. 우리는 후자 쪽의 질문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더 의로워 보이냐? 누가 더 성숙하냐? 누가 더 도움이 되느냐?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축복받는 거 좋은 줄 압니다. 복음의 핵심에서 하나님의 사랑 깨달은 것 좋은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서는 그렇게 묻는 질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쓸모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돌아온 탕자가 발견한 아버지 집에서 향유할 수 있는 진짜 축복을 이제는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큰 아들의 영적인 무지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이 아들이 무지해 보이나요? 무지해 보이지 않죠. 그러니 답답하죠. 정말 그런데 이 아들은 너무나 못 보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보질 못하고 아버지의 기쁨을 보질 못하고 아버지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버지가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가치롭게 생각하는 그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무지에 빠졌다라고 말할 수밖에요.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것이 이 큰아들에게는 그냥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냥 자기는 자기 할 바만 하면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기준에 입각해서 자기에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욕구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알겠습니까? 아버지의 아픔을 알겠습니까? 아버지가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겠습니까? 아버지와의 그 진실한 마음과 만남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이 큰아들로 하여금 이렇게 만든 것이 무엇이죠? 자기 의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큰아들은 자기 의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었는가? 그렇게 누가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야죠. 아니다. 동생이 돌아올 때 자기가 보기에는 아버지가 이상하게 표현하고 그리고 반기는 그런 것이었을지라도 아버지 지금 저 태도 뭐지? 아버지가 저렇게 반가워하시는 저 의미가 뭐지? 하고 의아해하기만 했었더라도 이 큰아들에게는 새로운 눈이 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뜨지 못하게 하는 가로막는 것이 뭡니까? 자기 기준이죠. 자기 생각이고. 그러면 동생을 맞는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임을 새롭게 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자기가 너무 오르니까. 이 동생한테 이 집을 찾아온 동생한테 오히려 감사했으면은 훨씬 더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우야, 네 덕분에 정말 내가 평생 아버지랑 같이 살면서도 놓칠 뻔한 그 아버지의 사랑의 진짜 마음, 아버지가 무엇을 진짜 기뻐하시는지 그거나 모르고 죽을 뻔했다. 아우야, 돌아와줘서 고마워. 돌아와서 함께 해주어서 정말 다행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비유는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큰아들의 의가 탕자의 죄보다 더 무섭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이다 이것이죠. 자기 의는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절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다 지금 그 속고 있는 형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황과 그 모양들은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자신이 옳기 때문에 판단과 정죄가 쉽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찔하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과 알력과 싸움이 일어나도 자기 의에 붙들리면 결코 양보가 있을 수가 없겠죠. 이건 개인적인 관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역사 속에서 민족의 전쟁을 보세요. 죽이고 죽으면서도 계속 그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민족은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전쟁하는 나라 보셨어요? 그런 나라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라도 그래도 끝까지 싸우는 거죠. 그래서 아주 처참하고 그리고 아주 정말 난잡한 역사를 만들어 버렸죠. 자기 의의가 무서운 것입니다. 이 자기 의의가 강한 민족 무섭습니다. 우리가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독일의 그 민족의 자기 의의 보았지 않습니까? 뭐 독일만 그런 거 아니죠, 사실은. 자기 의의가 강한 아빠, 섬뜩한 것이죠. 자기 의의가 강한 남편, 아내를 죽이죠. 제가 그랬다고요. 자기 의의가 너무 강하니까, 너무 오르니까 아내를 죽이고서도 그걸 죽인 줄도 몰라요. 그리고 끝까지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거 고쳐야지. 저희 집사람이 집에서 고생 되게 많이 합니다. 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덜하기를 바랄 뿐이고요. 그런데 숨막히게 하는 것이죠. 자기 의의가 강한 목사, 무섭습니다. 버리셔야 합니다. 자, 이제 여태까지 제 얘기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공평하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의의가 강한 내 이름. 무섭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시작. 자기 의가 강한 손민석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할 때는 무섭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무섭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몸소리가 쳐져야 됩니다. 정말 실제로 몸소리가 쳐지는 일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간과하면서도 너무나도 모르고 있고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예요. 우리의 자기의 자기 오름이 지속되는 한 큰아들의 새롭게 되지 못하는 그 비참한 자리는 계속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죄를 짓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의의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의의를 조심해라. 당시 사회에서 존경받는 바리새인들의 의의를 특히 경계하셨잖아요. 그들의 의의에 대해서 격분하기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이 의의가 살아있는 한 결코 새로 지으심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죠.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죄사함의 대상입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런데 이 인간의 죄는 용서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성령을 회방한다 하는 죄가 뭐냐 하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의예요. 인간의 의는 왜냐하면 나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사함이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죄사함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죠. 성령께서는 죄를 사해 주시려고 하지만 죄사함을 거부해 버리는 그런 결론에 다다른 것이죠. 이거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죄입니까? 사실 죄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마감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이 결말을 분명히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보실 수 있으면은 내 죄가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에 분명하고도 또 용기 있게 또 쉽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사함 받으니까. 이 역사의 마감은 죄를 남겨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마감하는 날에는 갈라지는 일이 생기죠. 갈라지는 일이. 바로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 회개할 수 없었던 사람들, 죄사함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고질적인 그 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갈라져야 되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나 중요하지 않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구원의 길, 참된 인간의 됨으로 나아가는 길, 이것은 분명하게 십자가의 길, 그것을 걸어감으로써만 가능하다. 또 이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어떤 다른 것도 아니다. 내 속에 있는 자기의,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방해한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주의자다 이런 말을 종종 하고 듣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자기 식대로 자기 의의를 길러가는 데는 타고난 그런 그 몸짓과 노력과 그리고 방법을 구사한다 이것이죠. 본능적으로 아마 우리는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의는 죄보다 무섭습니다. 죄는 모든 사람의 모든 사함의 대상이지만 자기 의는 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다.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다면 그 내 삶에서 나타나는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친밀함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따뜻함, 넉넉함, 또 우정, 배려, 그리고 포용. 친밀함 속에는 이런 말들이, 이런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친밀함의 풍성함으로 더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 굉장히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지금까지 읽고 또 들으시는 가운데 이것이 조금이라도 내 삶에서 가능해졌다면 정말 복음의 축복이 향유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이죠. 성경은 우리의 삶이 교리로 마감되게 하지 않습니다. 교리는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일 뿐입니다. 정작 나아가서는 사랑과 자유와 친밀함과 창조성과 그리고 성령의 풍성한 선물을 누리는데 우리의 인간의 참된 목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진정한 자유와 또 사랑의 복음의 세계에서 우리 모두가 다 친밀하고 따뜻한 교제로의 하나됨을 누리시는 그런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기 의와 또 십자가의 길, 우리 이것을 우리 중심에 두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의 그 진수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심을 날마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갖고 태어난 이 자기 의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을 또한 두려운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방식을 잘 배우고 익혀서 우리에게 영혼의 눈이 띄어지고 또 마음의 귀가 열려질 때 정말 나의 의의 무서움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리고 있던 죄, 부끄러워할 필요 없이 모두 폭로하고 통회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정말 신발을 벗으시고 또 정말 격렬한 주님의 그 맞이하심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과 만남이 있게 되고 또 아버지의 그 아프셨던 마음 그리고 아버지의 그 기뻐하시는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복음의 진수 안에 들어온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주관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친밀함의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그것을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붙들리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러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간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